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정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은 전염병과 같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더불어서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재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한 것이죠. 전문가를 고용했다는 것은 바울을 확실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더들로는 먼저 재판부에 대한 아첨의 말로 고발을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첨입니다. 벨릭스라는 그 인물은 이제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을 때 굉장히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벨릭스에 대해서 반감 내지는 혐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이렇게 뭐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아침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5절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고발은 당시 정치적인 의미에서 중대한 어떤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했다라는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죄로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발하는 것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고발인데요. 로마는 각 나라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유대교도 허용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였는데요. 유대교 안에는 뭐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도계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에세네파 그리고 셀로파 뭐 이 정도가 허용되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은 이것 또한 로마 속국인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뭐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마는 여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자율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만일 이 죄가 입증되면은 바울은 관례상 로마 재판이 아닌 유대인들의 재판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섭도록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번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놀랍도록 확산되는 복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복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확산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었던 거죠. 참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전염병과 같이 무섭도록 퍼져나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복음은 더 힘을 잃은 듯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탓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복음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힘을 잃었을 뿐인 것이겠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데 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또 저 자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전염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전염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이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실제로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은 탓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앞세우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 이런 것이겠죠. 어제 우리는 거룩한 열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적용하는 거 또는 뭐 진단하는 거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거를 다 이제 완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시고 혹시라도 이제 다른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열정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정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맥스 루키도 목사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라 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너무 열정을 내다보면은 자칫 주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는 열정을 갖기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열정,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 인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을 건데요, 찬양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하는 찬양은, 찬양 예배는 참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도자 자신이 찬양을 부르는 데만 집중하고 간섭하는 것, 말하는 것을 최소화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인도자는 뭔가 말을 해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뭔가 어색함을 느끼거든요. 또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말로서 설명을 해야 더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찬양 인도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또 찬양 인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찬양 인도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메시지를 정하는 경우, 설교자로 나서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어색하더라도 연주를 들으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가사를 불러주는 정도, 또는 뭐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뭐 이 정도의 간결한 선언, 이 정도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회중들이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는 회중들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또는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 있고 또 찬양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찬양 인도자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뭐 짧게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지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한 예배에서.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약속된 패턴대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가사를 불러주는 정도의 말,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이 찬양을 통해서 알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초보일 때일수록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중들이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능력을 나타내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찬양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이러한 일들, 찬양 앞으로 자신이 나서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찬양 자체의 능력을 믿고 찬양을 의지해야 합니다. 찬양 자체의 능력이 발현이 되면은 그 능력이 전염병과 같이 순식간에 온 회중에게로 퍼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찬양 인도자가 자기 열정을 참아내지 못하면은 찬양 예배에는 굉장히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사그라들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다른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열정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열정을 앞세우는 것, 자기가 일하기보다 성령님께서 많이 일하게 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서 이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앞서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과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일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시는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는 것을 더 힘써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뭐 설득을 한다든지 뭐 교제하면서 막 어떤 막 친밀함을 더 막 키우려고 애를 쓴다든지 상담을 하면서 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에만 제가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수영을 배우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몸에 힘을 빼라는 그런 말인데요. 몸에 힘을 빼는 것, 저의 이제 사역자로서 저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은 몸에 힘을 조금씩 조금씩 빼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역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몸에서 물 속에서 몸에 힘을 빼면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 속에서도 몸에 힘을 빼면 성령의 일하심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서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게 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전염병과 같이 그렇게 확산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을 펼치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은 다 모함이거나 오해일 뿐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인정되는 혐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도 바울에게서 특별한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판결을 연기를 하는데요. 26절을 보면은 판결을 연기하는 것도 죄를 묻기 위함이라기보다도 돈을 받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외에는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모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온갖 고소고발로 바울을 공격해도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는 복음 외의 것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서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만으로 교회의 유죄를 선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교회는 복음 외에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복음은 전염병과 같이 세상을 전염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유롭도록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것 외 다른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혐의만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전염병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